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이집트 카이로로 향하다 사라진 이집트 항공 여객기는 추락한 것이 분명하다고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오늘 TV 연설에서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야만 한다며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스와 이집트 구조대는 사고기에 탑승하고 있던 66명의 승객과 승무원들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관리들은 수색 작업이 카르파토스 섬에서 남동쪽으로 약 130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집트 항공 MS-804편 에어버스 320기는 오늘 새벽 2시 30분쯤 이집트 영공 16km 내로 진입할 무렵 11,278m 상공에서 관제국과 교신이 끊겼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관리들은 사고기에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는 물론 이집트, 알제리, 수단, 차드와 프랑스, 영국, 포르투갈 그리고 캐나다인이 탑승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과 남중국해에 대한 안보 현안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크메르어 방송이 입수한 지난 7일자 이른바 소치 선언 초안에 따르면 러시아는 안보, 무역, 보건, 환경 문제 등에 있어 아세안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나아갈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내일을 적용 시점으로 하는 이번 협정은 러시아와 아세안이 평등과 호혜 원칙에 따라 정치, 안보,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양측은 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는 협력의 관점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개발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책임의식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세안 회원국 중 하나인 베트남을 곧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점령된 이라크 지역 쿠르드족 당국자가 미국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라크 쿠르드족 출신 나짐 알딘 카림 키르쿠크 주지사는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미국 관리들에게 ISIL과의 전투에 필요한 지원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카림 주지사는 VOA 방송에 ISIL은 현재 키르쿠크의 일부분을 장악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위자 지역은 전체 지역 테러 활동의 근거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카림 주지사는 이에 따라 우선 하위자 지역을 자유화하는 것이 모술 탈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모든 주변국들 사이의 협력과 특히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컴퓨터 전문가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의 활동을 퇴치하기 위한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은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정부의 사이버전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그러면서 ISIL이 사이버 공간에서 점차 암호 사용을 늘리고 있어 이를 해독하고 그들의 기도를 파악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지금까지 ISIL을 겨냥한 미국의 사이버 작전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데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지난 2월 미군의 최우선 과제는 ISIL 사령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지만 ISIL이 사이버 공간에서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이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한 병력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페트로 파벨 나토 군사위원장은 어제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부분의 나토 동맹국들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병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아직 나토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할 조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파벨 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려 공모한 혐의로 체포된 이란계 터키 국적자의 변호인들이 미 연방법원에 그의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피의자인 레자 자랍의 변호인단은 어제 뉴욕 연방법원 재판부에 보낸 서한에서 재판이 개시될 때까지 일정 조건 하에 가택연금으로 석방해 주기를 요청한다며 5천만 달러의 보석금을 제안했습니다. 자랍을 비롯한 3명은 이란 정부와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5년간 수백만 달러의 자금 거래를 공모한 혐의로 미 연방검찰에 기소됐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돼도 상관없으며 도널드 트럼프와 대화를 하는 것도 나쁠 것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은 제네바의 UN 군축회의에서 미한 합동군사훈련이 중단되면 핵실험을 동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그 같은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한국 내 민간 대북지원단체들은 남북한의 정치와는 별개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동포들, 우리의 주민들, 우리 어린이들이 있을 경우에 우리는 그 사업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 북한 날씨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4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32도로 오늘과 비슷한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18일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면 대화에 나서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대북 압박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을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대선 주자들이 내놓는 발언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하고 도발적 언행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할 경우 대북 압박이 완화되고 국제사회도 북한과 대화할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북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혔다며 미국의 입장은 동맹 우방과 긴밀히 협력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늘려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국제적 의무를 지키지 않는 북한을 고립화하기 위해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효율적으로 협력해왔다며 지금까지의 대북 압박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지난 2월 발효된 대북제재 강화법에 따라 이와 관련된 기능과 권한을 이 날짜로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 장관과 국가정보국에게 위임했습니다. 북한의 고위 지도자가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와의 대화에 대해 나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자의 이 같은 언급은 트럼프 후보가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뒤에 나온 것으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고위 지도자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국회에 해당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양형섭 부위원장은 18일 평양에서 AP통신의 영상 서비스인 APTN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양형섭 부위원장은 인터뷰에서 북한을 억압하지 않는다면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다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는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된다면 나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자의 이 같은 언급은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김정은 제1위원장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뒤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양형섭 부위원장은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 두 명을 협상의 소재로 삼을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양 부위원장은 북한을 반대하는 책동을 하다 법에 걸렸을 것이고 법에 따라 처벌될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관계 개선을 위해 긍정적인 접근을 한다면 북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두 명의 미국인이 구금돼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에게 15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에게 10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이에 앞서서 미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백악관에 입성할 경우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 측은 트럼프 후보가 외국 독재자의 기이한 매력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 대선 후보들의 북한에 관한 언급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후보는 17일 영국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speak to him. I would have no problem speaking to him.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제일 위원장과 대화할 것이며 그를 못 만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의 이런 발언은 과거 김제일 위원장을 미추광이로 부르며 강경책을 주장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겁니다. 트럼프 후보는 하지만 김정은과의 구체적인 회담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과거처럼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을 강조했습니다.
I would put a lot of pressure on China because economically we have tremendous power over China. People don't realize that. They are extracting vast.
미국은 중국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에 많은 압박을 가할 것이란 겁니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달 워싱턴에서 가진 자신의 외교정책 연설에서 중국이 통제불능한 북한 정권을 억제토록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 측은 김정은과 대화할 것이란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 냉소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클린턴 후보 측은 성명에서 트럼프 후보가 외국의 독재자들에 대해 기이하게 매료된 것 같다며 그의 외교 정책은 터무니없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외신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과 대화할 수 있다는 트럼프 후보의 발언을 관심 있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후보가 백악관에 입성해 김정은과 실제로 대화를 갖는다면 미북 관계에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은 미북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정치적으로 고립된 북한 정권에 대한 미국의 주목할 만한 정책 변화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북 대화를 촉구해온 중국 정부는 18일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 고무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흑내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북 간의 직접 대화와 소통을 지지하며 이는 유익을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과거 한국과 일본이 미군 주둔에 대한 재정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용의가 있으며 북한 정권의 위협에 대응해 한일 동맹의 자체 핵무장도 용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파격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언은 워싱턴 정가의 입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대부분의 미 전문가들은 기본적인 외교 관계에서 상당히 벗어난 발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와 클린턴 후보는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단체인 입소스가 공개한 조사에선 클린턴 후보 41%, 트럼프 후보 40%로 지지율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클린턴 후보 측은 아직 대북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뒤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목표는 핵실험으로 세계를 협박해 자신들에 대한 국제 압박을 완화하려는 것이라며 우린 이런 깡패 짓에 놀아나거나 굴복할 수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핵을 앞세운 북한 정권의 벼랑 끝 전술이 다시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란 확고한 메시지를 평양에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외교협회에 따르면 클린턴 후보는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북한 수뇌부를 고립시키는 제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에 지명됐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18일 성 김 대표를 필리핀 주재 대사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성 김 대표는 지난 2014년 10월 북한 핵 문제를 총괄하는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겸 동아태 부차관보에 임명됐었습니다. 앞서 성 김 대표는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성 김 대표는 앞으로 상원의 인준 절차를 거쳐 필리핀에 공식 부임하게 됩니다. 미국과 한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핵 관련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두 나라는 북한이 먼저 비핵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유럽 유엔 본부에서 17일 유엔 군축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북한 대표는 북한이 적대 세력들이 제기하는 핵 위협에 맞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북한은 핵실험을 동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대표는 북한의 자주권이 침해받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 대표는 대화는 당사국 간의 상호 존중과 평등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은 제재 압력이나 일방적인 위협 아래서는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 대표는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미국 대표는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제적 의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자체 핵활동을 포기하고 비핵화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미국 대표는 미국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국 대표는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핵활동과 핵위협을 중단해야 의미 있는 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표는 그러나 북한의 메시지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을 위해서 라시나 제르보 포괄적 핵실험금지 조약기구 사무총장은 북한이 이번 세기에 유일하게 핵실험을 한 나라라고 지적하면서 적어도 북한의 핵실험 동결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제네바 군축회의는 1979년에 설립된 국제사회 유일한 다자간 군축협상 포럼으로 핵군축과 핵분열물질 생산금지, 외기권 군비 경쟁 방지, 소극적 안전보장 등 4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관련 군축조약 성안을 위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다음 달에 임기가 끝나는 마르주키 다루스만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요인을 반인도적 범죄로 확실히 정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쟁점화한 게 자신의 임기 내 주목할 만한 성과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또 북한 인권과 외교 안보 구도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음을 확증한 것도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그러나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 현안이 됐지만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크게 부족하다며 북한 주민의 인권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최룡해 북한 정치국 상무위원의 아들이 3년 전에 사망했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습니다. 인민보안성 소속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떴는데 아직 미혼인 김여정의 남편으로 잘못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룡해는 딸 2명과 아들 1명을 뒀지만 아들은 지난 2013년 1월 사망했다고 북한 엘리트 출신 탈북자가 밝혔습니다. 고위 간부인 아버지와 함께 지난해 초 북한을 빠져나온 이 탈북자는 18일 BOA에 최룡해 아들이 북한 인민보안성 부상의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 2014년 1월 최룡해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싱가포르 병원에서 거액을 들여 치료를 받은 뒤 회복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탈북자는 중국에 석탄을 수출하는 일을 하면서 최룡해 아들의 사망 소식을 인민보안성 관리들을 통해 직접 확인했고 이미 북한 관리들 사이에선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아직 미혼으로 최룡의 며느리라거나 39호실 근무자와 결혼했다는 소문은 모두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지난달 12일 방북했던 일본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도 김여정이 최룡의 차남과 결혼했다는 설이 유포된 건 오보이며 독신이라는 점을 김정은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탈북자는 김여정이 2012년 2월 선전선동부 정치행사 1과 과장에 임명된 뒤 2014년 10월 선전선동부 정치행사 담당 부부장으로 승진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의 현지 시찰과 관람, 각종 대회 참가와 관련된 참가 인원을 선발하고 자리를 배치하는 등 행사 전반을 조직하고 감독해왔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한국 언론에 김여정이 행사장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처럼 비춰진 것은 행사 조직과 관리 총 지휘 책임자로서 현장을 관리 감독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평양의 고위급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들을 거친 이 탈북자는 또 자신의 친구나 후배들이 김여정과 김일성 종합대학을 함께 다녔다며 김 여장이 복도를 지날 때면 학생들이 모두 비켜주고 엘리베이터도 같이 사용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오직 같은 반 학생들만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고 학교에서 같이 다닐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이 김 여정의 연애 상대를 만들어주기 위해 2012년 9월 김일성 종합대학 정치경제학부에 6개월짜리 특수반을 조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생 혹은 석사과정 학생 30명을 선발했는데 조선인민군에 복무했고 노동당원이며 키 175cm 이상의 준수한 인물이어야 한다는 선발 조건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이 탈북자는 또 김정은과 리설주의 딸 이름이 주혜가 아니라 주은이라고 정정했습니다. 앞서 2013년 북한에서 김정은과 리설주를 만난 미국 농구스타 데니스 로드먼은 언론에 김정은의 딸 이름이 주혜라고 말했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의 권력 판도가 이번 7차 노동당 대회를 계기로 최룡해 황병서 쌍두마차 체제로 개편됐다고 한국의 북한 전문가인 정창현 국민대 교수가 분석했습니다. 노동당은 최룡해가 맡고 군부는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관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장 같은 새로운 국가 지도자 직책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정창현 교수로부터 이번 노동당 대회 인사개편 배경과 의미를 들어봅니다. 인터뷰에 최원기 기자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이번 노동당 7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 55%가 교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당대회의 인사 성격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당대회는 36년 만에 열렸지만 2010년과 2012년에 두 차례 당대표자가 열렸기 때문에 당대표자를 통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인사를 했고 이번 인사는 2012년 이후에 4년 만에 이루어지는 인사이기 때문에 그동안 당 간부의 변동, 그다음에 내각이나 국가기관의 주요 인물의 변동을 반영을 해서 그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당중앙위원회 선임되어야 될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동안 변동이 많았기 때문에 50% 이상을 상회하는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새로운 국가 최고 지도자 직책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정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 노동당 제1비서직을 버리고 노동당 위원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신설해서 위원장의 책임 순회가 됐기 때문에 국가기구에서도 자연스럽게 새로운 직책을 만들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것은 예전에 있었던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장이나 다른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서 어쨌든 위원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그런 국가기구의 신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노동당 비서국을 폐지하고 정무국을 신설했는데요. 앞으로 정무국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예, 정무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정무국의 역할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무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과거에 비서국에서 비서를 했던 또는 그는 비서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노동당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직책으로 정무국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봐서 비서국에서 일단은 비서국에서 정무국으로 이름만 바꾸고 부위원장들 사이에서 역할 분담을 해서 과거에 국제 담당이나 간부 담당 이런 식으로 역할을 나눠서 과거에 비서가 했던 역할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 번째로는 비서국 체제보다는 정무국 체제로 바뀌고 거기에 당의 부위원장들이 대부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정무국이 과거 비서국보다는 훨씬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협의적인 그런 구조를 가질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용해가 이번에 정치국 상무위원이 됐습니다. 최용해의 비중이 좀 커지는 건가요?
이전에도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들어갔다가 정치국 위원으로 이제 강등이 된 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들어갔지만 지금 북한의 기본적인 것은 김정은 위원장을 정점으로 해서 군의 황병서 총정치국장 그리고 당의 최용해 이 쌍두마차를 서로 견제하고 또는 경쟁을 시키는 그래서 어떤 쪽이 더 힘이 세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리만건 군수공업부장이 정치국, 정무국, 중앙군사위원회 이름을 올렸습니다. 핵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북한은 이번 당대회에서도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경쟁노선을 전략적 노선으로서 채택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부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그런 측면에서 정치국 위원과 정무국의 부위원장 직으로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것이 기본적인 위상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역시 앞으로는 북한이 핵 능력을 계속 강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그러한 방향과 아울러서 지난 5년간보다는 훨씬 경제 쪽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쪽으로 변화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리용어 외무성 부상이 외무상이 됐다고 AP통신이 17일 보도했습니다. 리수용 전 외무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수용 외무상은 아마도 정무국의 부위원장으로서 앞으로 국제 담당하는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외무상 국제 담당 정무국 부위원장과 이용호 내각 외무상 체제로 앞으로 이 대외 외교 라인이 짜여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 라인이 되면서 이용호 외무상 이 등장하면서 외무성 부상, 국제부 부부장 이런 층에 앞으로 50대의 젊은 층들이 새로 임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번 노동당 대회 인사, 세대교체가 그 노동당 조직지도부의 조용원 부부장이 설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설계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과도하지만 당대회 기간 중에 조용원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화면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번 당대회를 6개월간 준비하면서 그 실무적인 책임 역할을 조용원 부부장이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행사를 봤을 때 조직지도부의 조용원, 선전선동부의 김여정 이 두 사람이 쌍두마차 역할을 하면서 당대의 실무 준비들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세대교체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용원과 김여정이 가장 주목받는 그런 차세대 주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중앙위원이 됐는데요. 어떻게 실세를 볼 수 있겠습니까?
김여정이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승진을 했기 때문에 이번 당중앙위원회 당연직으로 선출되는 것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뭐 이상하거나 권력이 세졌다거나 뭐 그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지금 선전선동부 부부장 일을 하면서 업무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일정이나 홍보, 선전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상당 기간 어쨌든 외부에서 볼 경우에 굉장히 실력자 뭐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활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예전보다 상당히 살이 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서기실의 일부 업무와 선전선동부 업무를 같이 보면서 상당히 업무 과정으로 인해서 건강에 좀 안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인 정창현 교수로부터 이번 7차 당대회의 인사 개편 배경과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 이후 북한 정책과 관련해 북한이 변화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오늘 서울 용산 국방회관에서 열린 국방안보포럼 세미나 축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현 상황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내외의 힘과 의지를 모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의 핵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고 최근 36년 만에 개최된 노동당 대회에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지속하겠다고 공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북 경협의 상징이던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내일, 즉 20일로 꼭 100일이 됩니다.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서 남북 교류는 사실상 제로 상태가 됐지만 북한이 핵 보유를 고집하면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2월 11일 개성공단 폐쇄를 선언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가 장거리 미사일로 간주해 금지한 광명성 4호 위성을 발사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한 뒤 하루 만에 공단 폐쇄와 함께 한국 측 인원 추방과 공단 내 한국 측 자산 전면 동결 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한 겁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입니다.
동결된 설비, 물자, 제품들은 개성시민위원회가 관리하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도 개성공단에 공급했던 전력을 끊었고 상수도 공급도 중단됐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1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폐쇄 조치 이후 공단 내부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간혹 버스나 사람이 드나드는 정도의 움직임만 있을 뿐 설비를 드러내거나 공장을 가동하는 조짐은 포착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경협의 99%를 차지했던 개성공단이 가동을 멈추면서 남북 간 교육은 물론 다른 민간 교류까지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통일부가 지난 2005년부터 매달 발표하던 월간 남북 교류 동향 자료도 지난 3월부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 보유를 고집하고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이 북한 당국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한 공단 재가동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과의 통화 내용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제제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태도 변화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성단 중단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공단 폐쇄와 자산 몰수에 따른 한국 측 기업의 피해도 상당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입주기업 고정자산 피해에 대해선 경협보험금을 지급했지만 120여 개 한국 기업들이 반출하지 못한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의 피해액만도 미화로 2억 달러가 넘습니다. 한국 정부는 다음 주쯤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기업들은 실제 피해액만큼의 보상이 이루어질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관계자입니다.
피해 상황에 대한 정부 발표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이제 지원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외국이나 뭐 국내 대체 공장을 준비하신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공장을 대체 생산시설을 마련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7차 당대회를 통해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재확인한 데다 핵 고도화 의지를 한층 강조한 때문에 남북교류 중단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홍순직 박사입니다.
핵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북한을 상대할 때 과거의 방식과 향후 이제 남북관계라든지 남북대화라든지 새로운 대북정책의 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대북정책의 어떤 기조라든지 큰 방향을 다시 한번 짜야 되는 거죠.
한편 공단 폐쇄로 직장을 잃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5만 4천여 명에 대해 북한 당국은 새 일자리에 배치하거나 해외 근로자로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이 신청한 대북 접촉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없고 도발 위협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민간 교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접촉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6.15 남측위는 그러나 한국 정부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접촉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앞서 6.15 남측위는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중국 선양에서 6.15 공동위원회 남북해외위원장 회의 개최를 추진한다고 밝혔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오는 21일과 22일 선양에서 광복절을 계기로 한 남북노동자 축구대회 개최를 위한 대북 접촉을 통일부에 신청했습니다. 한국 내 민간 대북 지원단체들의 모임인 대북협력 민간단체협의회 북민협은 오늘 남북관계 개선과 앞으로 대북지원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한국 내 민간단체들의 목소리와 함께 한국 정부의 입장 그리고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방향을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월드비전 이주성 북한사업팀장은 토론회 주제 발표에서 순수한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은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대북 지원 사업은 상당히 지금 경색되어져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인도적 지원 사업은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수혜자가 있고 북한이 그거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우리의 동포들, 우리의 주민들, 우리 어린이들이 있을 경우에 우리는 그 사업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인도적 지원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민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팀장은 북한이라고 무조건 돕는 게 아니라 북한의 인도적 지원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돕는 것이라며 통일된 미래에서 같이 살아가야 할 한민족인 만큼 우리 모두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지원 20년을 맞아 최근 기념백서를 발간한 북민협은 그동안 식량과 의료 지원 등 긴급 구호 분야는 물론 농축산 자재와 의료 보건, 우선 복지, 취약계층 사업 등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고위급 회담 파탄과 올 1월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은 물론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마저 모두 중단됐습니다. 김영희 한국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의 설명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그다음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교류협력은 모든 게 다 중단이 됐고 그동안에 진행되고 있던 뭐 우악품, 결핵약 이런 지원도 다 중단이 된 걸 알고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교류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04개의 북한 지원사업자 지정 민간단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은 미화 약 3,200만 달러에 달했지만 2013년엔 430만 달러, 지난해엔 96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마저도 한국 내 민간단체들의 지원이 아닌 해외 동포들의 지원이라는 게 북민협의 주장입니다. 북민협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란 단순히 북한 주민을 돕는 것에 머무르는 게 아닌 남북 간 신뢰를 쌓고 평화를 구축해 남북한 주민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 강영식 사무총장입니다.
유엔 결의에도 나왔듯이요. 적어도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한 주민들의 생존의 위협을 더 빠뜨리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어려운 북한 동포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도적 조건의 인도적 지원은 계속돼 나가야 된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대한민국에 가져야 될 국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 국민이 북한 주민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는 것이 통일의 밑받침이 될 수 있다면서 투명성이 보장되는 민간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넓히고 지속 가능한 최소한의 민간 교류는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통일부는 VOA에 남북 교류 상황이 어려운 만큼 기존의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 외에는 다른 할 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의 도발로 대북 인도적 지원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잠정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지난 2월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 악순환되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는 인도적 교류도 잠정적으로 중단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이우영 교수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본래의 뜻을 정치화시키는 게 문제라면서 향후 북한의 취약계층을 돕는 인도적 지원 사업은 남북관계나 정치, 군사적 문제를 뛰어넘어 지속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환경에 대해서 너무 고려하지 않고 필요한 일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해야 된다고 봐요. 전쟁 중에서도 지원은 하는데 원래 북한의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은 여전하니까 저는 남북관계나 환경을 앞서는 기본 원칙이라고 봐요. 그런 것들은 계속 해야 된다고 봐요.
산업은행 김영희 북한 경제팀장도 정치적 상황을 떠나 남북 간 인도적 지원이나 스포츠, 예술 등의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남북 간 이질성을 동질성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 경협은 북한 핵 문제로 당장 어렵더라도 인도적 지원과 교류는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의 기업들이 신흥 부유층을 겨냥해 광고를 만들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제 선전물이 유일한 광고였던 북한 사회의 중대한 변화라는 분석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돈주로 불리는 신흥 부유층이 북한에 출연하면서 평양에도 광고가 등장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18일 평양발 기사를 통해 떠오르는 신흥 소비자층과 부유층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노력이 광고의 등장으로 이어졌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천연재료로 만들어진 치아 미백용 치약과 암과 결핵치료에 좋다는 해삼 가공식품 등에 대한 광고를 예로 들면서 과거에는 이런 광고를 볼 수 없었지만 회색경제로 불리는 장마당에서 불을 쌓은 돈주가 많아지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통신은 북한의 광고가 노동당이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찬양하는 선전물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작고 또 애매한 곳에 자리한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체제 선전물이 사실상 전부인 북한 사회에서 광고의 등장은 중대한 변화라고 통신은 밝혔습니다. 광고는 대부분 A4나 A3 사이즈의 일반 종이에 컬러 인쇄가 된 형태로 제작돼 상점의 계산대 앞이나 벽면에 자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상점에선 상품의 상세 정보를 설명하는 별도의 용지가 광고와 함께 놓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를 근거지로 둔 대북 교류 민간단체 조선 익스체인지의 안드레이 아브라미안 이사는 북한 기업들은 주로 제품의 질적인 측면을 강조해왔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제품을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광고의 메시지에도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어린이들의 성장을 촉진하는 키 크는 약 광고에는 약병 옆에 기린 그림이 함께 그려져 있었고 피를 맑게 해준다는 약 광고에는 금속 반지 속 보라색 보석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통신은 지난 수년간 북한에서 볼 수 있었던 광고는 남북 경협과 관계된 것들이지만 최근 광고는 북한인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한국의 통일교와 북한 정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평화자동차의 대형 광고판이나 한국으로 한때 수입이 허용됐을 당시 북한의 텔레비전에서 방영됐던 대동강 맥주의 광고처럼 한국과 연결고리가 있는 상황에서만 등장했다는 겁니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제임스 피어슨 기자는 로이터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은 늘어나고 있는 소비자 계층과 매우 복잡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사회주의를 유지하는 동시에 이들이 생활 방식이 바뀌는 과정의 중간 지점에서 광고를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에 있는 탈북 대학생들과 한국 대학생들이 올여름 워싱턴에서 미래 지도자 연수를 받습니다. 올해가 다섯 번째인데 미래 남북 통일 시대의 인재를 양성하는 게 목표라고 주최 측은 밝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나눔운동과 한국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이 오는 7월 워싱턴에서 공동으로 제5차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한미나눔운동의 나승희 대표는 18일 VOA에 한국에서 선발된 탈북대학생들과 한국대학생들, 인솔자 등 15명에서 20명이 7월 2일부터 23일까지 워싱턴과 뉴욕에서 지도자 연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 준비. 네, 우리 역량 젊은이들이 좀 더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한반도라는 주제가 어떻게 여기 미국에서는 이해가 되고 있는지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좀 배우기 위해서 하고 그 주요 기관들 IMF나 세계은행 통해서 이렇게 세계 경제 체제라는 게 어떤 게 있고 이런 국제 기구들의 역할은 무엇이고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되고.
탈북 대학생들과 한국 대학생들은 3주 동안 워싱턴의 세계은행 IMF,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에서부터 우드로 웰슨 센터 등 민간 연구 단체들과 VOA 본사 등 언론사, 조지타운 대학 등 교육기관 등을 방문해 책임자들로부터 직접 강의를 들을 예정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탈북 대학생들을 선발해 파견하는 남북하나재단의 손광주 이사장은 VOA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 탈북 청년들이 세계적 안목으로 자신이 통일의 주체임을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남북하나재단의 역할이 탈북민들을 대한민국에 잘 정착시키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통일 준비를 하는 것인데요. 이번에 탈북 청년 대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세계 시민으로서의 안목을 키우고 그리고 통일을 준비하는 엘리트 리더십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탈북 대학생들이 더욱더 통일의 중요성을 느끼고 스스로가 통일을 준비하는 담당자임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하는 탈북 대학생들은 워싱턴뿐 아니라 뉴욕에 일주일 가까이 머물며 유엔 본부와 여러 국제단체들을 견학하고 현지 관계자들과 다양한 주제로 토론할 예정입니다. 나승희 대표는 견학뿐 아니라 자원봉사, 미국 젊은이들과 교류하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며 지난 네 차례 연수를 통해 적지 않은 성과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미국에 와서 자기 자신의 그 능력을 정말 새삼 이렇게 재평가해보는 학생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다시 그 내가 나도 뭔가를 내가 다시 다음 한 단계로 더 올라갈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자각심을 가지고 정말 더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든가 뭐 활동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든가 그런 그 새로운 각오를 했다 하는 학생들이 있고 특히 그 중에서 내가 나 자신을 더 세계적으로 높여주고 싶다 그래서 영어를 더 공부하고 다시 미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싶다 미국 가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도 있었고
나 대표는 실제로 이 연수를 받은 학생들 가운데 미국이나 한국 정부의 장학금을 받아 장기 유학생으로 미국을 다시 찾거나 미국 단체에서 인턴을 하는 학생들도 여러 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광주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탈북 대학생들이 직접 선진국에 가서 자유민주주의의 흐름을 보고 배우는 게 북한의 재건과 인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체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주의 수용 독재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3대째 세습 독재를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북한에서 주권이 2,400만 북한 주민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김일성 패밀리의 주권이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탈북 대학생들의 정체성은 자유인권 민주주의 이러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아주 절실하게 잘 느끼고 있고 또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세계 시민의 하나의 안목을 이제 기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탈북 청년들이 그것을 다 현재 잘 배우고 있고 그리고 스스로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 이런 호주 이런 세계의 이제 선진국에 가서 그런 흐름들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북한 사회를 전반적으로 선진국으로 만들어가는 북한 사회를 전반적으로 좋은 사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승희 한민나눔운동 대표는 과거 한국의 대구 하나센터, 북한인권시민연합과 탈북대학생 리더십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남북하나재단과 손을 잡고 학생들의 규모를 더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나 대표는 최근에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생이 인터넷에 연결할 줄 몰라 쩔쩔매는 모습을 영국 BBC 방송을 통해 보며 매우 안타까웠다면서 북한 대학생들을 직접 워싱턴에 초청해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날이 오길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갑자기 더워진 한국 날씨. 급기야 오늘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고요? 오늘도 날씨 소식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한여름 땡볕알에 어울리는 이 더위를 피하라는 폭염주의보가 나왔습니다. 오늘 경기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때이른 더위에 기온이 계속 끝없이 치솟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경기도 동두천시와 가평군, 고양시 등 다섯 개 지역, 낮 최고 기온이 32도에서 33도를 보였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어떤 기준으로 내려지는 겁니까?
하루에 가장 높은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 게 바로 폭염주의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33도 이상을 보이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폭염주의보까지는 내려지지 않았지만 인근에 있는 서울, 경기, 이천, 충남, 공주, 강원도, 춘천의 낮 최고 기온도 32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한국 대부분 지역의 날씨 폭염에 준하는 상당히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이 5월의 폭염주의보 참 빠르기는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지역의 경우 5월 중순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것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찾아보니까 지난해에는 5월 27일, 뭐 얘기하자면 5월 하순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이번에는 일주일 정도 빨라진 겁니다.
네.
이 폭염주의보가 만들어낸 그 서울 등 수도권 거리 풍경 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늘 아래 지금 사람들이 모였고요. 길거리에 분수가 나오는 곳은 뭐 어린이들이 몸을 적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바지 민소매 차림, 선글라스에 양산 쓴 사람들 아주 자연스럽게 보이는데 아래쪽 남부지방에는 더 아주 시원한 차림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 오늘 비키니 수영복 차림의 사람이 등장했다고 하고요. 울산에는 지금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파도를 가르면서 진기명기를 펼치는 세계 윈드서핑 대회가 열리는데 더위에 지친 사람들 마음을 시원하게 식혀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자외선도 높다고 하고 오존 농도가 높다고 하고 이 바깥 활동을 자제하라는 안내도 계속되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뭐 북한 지역의 날씨도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한국 사람들에게 내려진 안내나 주의보에 좀 귀를 기울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은 아주 맑고 높습니다. 공기도 참 그냥 보기에는 깨끗한 것 같은데 건강에 좋지 않다는 안내 방송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외선 지수가 너무 높아서 뭐 수십 분만 햇볕에 노출돼도 피부가 상할 수 있다고 하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특히 자동차 매연 물질이 강한 햇볕에 분해가 돼서 오존이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염 물질이죠. 그래서 가급적 바깥 활동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안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존에 오랫동안 노출되면요. 눈이나 호흡기에 문제가 생기고 머리가 어지러운 그런 두통이 생기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북한 강원도 고성 지역 비무장지대에서 난 산불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어서 한국 관계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비무장지대 북쪽에서 산불이 확인된 것은 지난 17일 낮 1시쯤입니다. 바람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불길을 막기 위해서 한국의 그 산림청 헬기가 투입돼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불이 꺼졌다 이런 소식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볕도 뜨겁고 건조한 때인데요. 비무장지대 아니라 진화 작업도 쉽지가 않겠죠?
그렇습니다. 군사 분계선 남쪽 지역으로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헬기 적대가 투입돼서 방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전부라고 합니다. DMZ 산불은 지금 군사 분계선에 걸쳐 있다. 그리고 1km 정도 띠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어젯밤까지 알려진 소식이고요. 이 한국 측의 전방 초소와도 뭐 수백 미터 앞까지 접근한 상태라는 것이 어제까지 전해진 이야기였습니다.
네. 비무장지대 안 산불 소식이 최근 몇 차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진화 작업을 하게 됩니까?
DMZ 안에서 일어난 산불 올해 1월 말에 강원도 화천 지역에서 나온 소식이고요. 또 지난해 3월에는 한국 쪽, 그 서쪽이죠. 도라산 전망대 주변까지 북쪽에서 난 DMZ 산불이 번지기도 했었습니다. 불이 날 때마다 며칠에 걸쳐서 밤낮으로 이어지는 진화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DMZ 안에서 산불이 확인이 되면은 일단 관할 군 부대에서 국방부라든지 합동참모본부, 산림청에 상황을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유엔 연합사를 거쳐서 북한 쪽에 연락을 취하고 안전 조치를 한 뒤에 한국 산림청 헬기가 투입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안전 조치라는 것은 어떤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한국 산림청의 소방 헬기가 투입되기 앞서서 한국군의 선도 헬기가 유도를 하고요. 특정 지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또 이 헬기 안에는 항법사가 탑승을 해야 한답니다. 별도의 안전 표식을 한 소방 헬기가 투입되면서 며칠에 걸쳐서 진화 작업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며칠 전 서울 강남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희생자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일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난 17일 새벽 1시쯤에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끔찍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려 숨지게 한 피해자를 붙잡아 조사를 해보니 평소 여성들에게 자신이 무시를 당해왔다고 생각해온 그 여성 혐오자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어떻게 얼굴도 모르는 여성을 갑자기 끔찍한 방법으로 살해를 할 수 있는지 지금 한국 사회가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여성을 싫어하는 마음이 이런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졌다면 사회적으로도 참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여성들을 그 상대로 한 유사한 사건은 많았습니다. 여성을 비하하는 어떤 특정 표현을 서슴치 않는 남성들도 있는데 대부분 어떤 그 폭행이라든지 강도 범행에 그쳤었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뒤 사람들은 이 여성 혐오가 일으킬 수 있는 범죄 또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 그 휴대폰이라든지 인터넷상 SNS에서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고요. 피해 여성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사건 현장 인근인 지하철역, 강남역 한 출구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꽃이 놓여지고 또 추모하는 글을 적은 메모 쪽지가 빼곡하게 붙여지고 있는 겁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 참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의 일로만 들어왔던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 뭐 강도 행각, 이제는 정말 남의 일로만 여겨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SNS상이라든지 아니면 강남역 추모 현장에 그리고 피해 여성의 죽음을 막지 못하는 것, 이거 사회적 책임이라는 시민들의 생각이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범죄 분석 전문가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여성들을 노리고 금품을 빼앗는 남성 피의자들, 대체로 열등의식이 강하고 성격이 소심한 공통점이 있다. 여성에게 무엇인가를 빼앗겼다는 생각에 상대적 박탈감을 참지 못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끔찍한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지난 5월 16일은 중국 문화 대혁명이 시작된 지 5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행사는 없었습니다. 다만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이날 밤 늦지막이 문화혁명은 잘못된 것이었고 역사가 이를 입증한다는 요지의 논평만 발표를 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중국 역사의 중요한 사건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